예,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신약 72편에 있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죠? 이름 다들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안 좋아요. 10명의 제자가 2명의 제자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두 명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 형제죠. 어부였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 나섰어요.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인물들이죠. 대단한 결단이었어요. 부친이라는 혈육과 동업자라는 사회적 관계망, 중요한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인간관계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앞세웠어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그때는 몰랐는데 보상 심리가 발동한 걸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마음속에 이런 세속적 야망이 숨어 있었던 걸까요? 그게 겉으로 드러났어요. 이 자초지종을 잠시 설명할게요. 야고보와 요한 이 두 형제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갔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님을 따라다니는 속마음을 꺼낸 거죠. 35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달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내 소원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되물으셨어요. 그러자 하는 말이 선생님이 영광 받으실 때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우리 둘에게 하나씩 달라는 겁니다. 그 영광 우리도 함께 받겠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 말고 우리 둘이 먼저 앞에서 특별하게 한마디로 드러나고 출세하고 싶은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우리 형제는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38절이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얘기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아시죠? 내가 받아야 하는 이 잔이 할 수만 있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마시지 않으면 좋겠다고, 너무 쓰니까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니 얼마나 그 마음이 절박했겠어요. 수치와 모욕도 말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 제자에게 주님께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러나 물론 주님의 결단, 기도의 결론은 분명했어요. 고난의 잔을 다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십자가 길을 가시는 주님을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몰라요. 동상이몽 아시죠?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실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은 와 있지만 내 길 가고 있는 거죠. 이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명심할 것은 이겁니다. 이 길 알고 가는 건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삶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얻어서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과 정반대죠. 40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럼 어떤 제자들에게 주어질까요? 구원받는 데는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파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필요 자격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삶의 열매, 과연 어떨까요? 중요한 사실은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탐욕 앞세워서 자기 만족과 성취에 몰두하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뒤로 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다른 길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개인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분개했어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12명이라는 제자 공동체에 갈등과 분란이 일어난 거예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자기를 부인하면 이런 일이 해결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10대 2로 갈등의 불꽃이 막 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은 전과가 이미 있어요. 9장에서도 그들은 서로 싸웠어요. 서로 누가 큰지, 높은지, 잘났는지 쟁론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주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셨어요. 싸우고 다투다가 주님 앞에 둘러선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약한 모습으로 완전 실패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을까요? 얼굴이 달아올라서 분을 삭히고 서 있었을까요? 서로. 하여간 성숙하지 못한 모습인데요. 이런 그들까지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답게 만들어 가셨죠. 오늘 중요한 교훈을 주셔요. 세상 방식과 주님의 제자도가 어떻게 다른지 그 구별된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방식, 이런 거죠? 여러분 42절, 마가복음 10장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는 사람들을 마구 내리누릅니다. 그걸 지배하는 것으로 알아요. 높은 고관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막 세도를 부려요.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되게 살아가야죠. 그게 거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반전은 여기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따라해 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예,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도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높아지려면 종이 되고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니. 여러분, 이런 얘기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얘기죠? 아마 이런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을 왜 하죠? 그게 과연 가능한가요? 종이 되라고 하는 그 얘기, 왜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죠? 열심히 해서 첫째가 되면 안 되나요? 꼴찌는 싫어요. 종이라니요. 다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건데 왜 그런 이상한 동기를 가지고 사나요? 그러니까 세상 논리로는 이런 반응밖에 안 나올 것입니다. 이해가 불가능하죠. 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속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인생, 대속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너와 나를 위해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섬기는 자가 되셨고 종이 되셨어요. 수치와 고난과 죽음까지 우리를 위해 고스란히 받아내시면서.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머리로 이해 안 되죠? 논리로 납득이 안 되죠? 파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측량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죄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다니요. 그렇게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인생이 어찌 그 인격이 그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속사람도 바뀌게 되죠.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요. 나는 더 이상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요. 주님이 가신 그 길, 희생과 내어줌과 섬김의 그 길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산다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의 고백이고 실생활이지요. 부족하지만 매일 몸부림치며 훈련합니다. 내가 더욱 그렇게 살아가도록. 45절 보세요.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만 종이라는 단어가 57번 나옵니다. 또한 섬기다는 단어도 58차례나 나옵니다. 그만큼 종, 섬김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실로 어떠세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직분을 받는 것도 거기서 더 하는 거 아닙니까? 더 섬기는 자가 되고 더 낮은 자리에 서고 더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그것도 자원해서 기뻐서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부릴 듯 다시 일으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본질에서 이탈된 모습이 혹시 너와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겸손히 돌아보기를 원해. 섬김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고 교인이 된다는 것을 섬김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여하고 노력한 만큼 보상과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탈의 원인은 세속화인데요. 내 속에 있는 탐심과 교만이 세속화의 물결을 거스르지 못하고 동화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백화점 가듯이 마트 가듯이 헬스클럽 가듯이 식당에 가듯이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나는 받아서 마땅하다. 그런 생각, 가치관, 태도가 은연중에 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의 마음속 동기 점검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문가가 실제로 조사하고 알아봤어요. 교회들을 대상으로. 그랬더니 소비자 고객의 관점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미국에서 교회들을 조사한 그 결과인데 그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선호하는 방식, 나의 취향과 욕구를 계속 주장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포함돼요. 예배 순서, 찬양 스타일, 설교의 길이, 내가 선호하는 자리, 교회 건물과 시설, 프로그램. 리스트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내 기준에서 보고 나의 취향과 욕구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그게 심하면 두 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동조자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내 취향과 욕구에 맞는 교회를 찾아서. 그러나 사실 그런 교회는 지상에 없거든요.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내 기준에 맞추라니 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게 바로 소비자 고객의 마인드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드리고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제공받고 섬김을 받고 인정받고 이익을 얻기 위해 교회 생활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슈퍼나 마트에 가면 이런 아이들 있죠.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막 팔을 흔들고 다리를 차고 소리를 질러요. 내가 원하는 거 사내라고. 나는 이거 꼭 살 거라고. 내 요구를 들어달라고. 때를 쓰면 될 줄 알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런 똑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교회에서 내 취향과 욕구를 주장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 따라서 복음으로 돌아가서 본질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도움이 되려고 그 지역교회 교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 희생해 줄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인정하고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섬김을 받는 자리를 피하고 어떻게든지 섬기려고 주려고 베풀려고 복의 통로가 되려고 희생하려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던 이기적인 이 중심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더욱더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고 섬기기 위해.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에게 그 중에 제일의 섬김은 무엇일까요? 섬김의 최고봉. 나를 내어주고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봉사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지상대 명령이잖아요. 한 사람의 영혼에 관한 문제고 그의 영원의 시간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이웃을 향해 전도가 가장 귀한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보셨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누구나 여러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집에서 가족을 기다리고 약속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고 입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학교, 회사에 지원했는데 결과를 기다리고. 저도 작년에 몇 년을 미루고 미뤘던 건강검진을 했어요. 여기서 기다리고 저기 가세요. 그래서 저기서 또 기다리고. 그런데 많은 경우 기다림이란 언제나 길어질수록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절박하고 간절한 형편일 경우에 더 그렇죠. 때로는 초조하고 때로는 불안하죠. 그 중에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뭐냐? 좋지 않은 상황에 병원에서 기다리는 결과일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결과를 듣게 되기를. 그럼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소식을? 제 마음속에 새겨진 아름다운 기다림의 모습, 그 모습 지켜보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고 자주 보고 싶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마음속에 6개월을 품고 기도했던 태신자가 드디어 교회로 오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는 태신자 전도를 하거든요. 부활절 때 태신자를 작정하고 약 6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목장으로 초대하고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날 또 그 다음 주일까지 교회로 초청을 합니다. 예배. 그 태신자가 초대장을 받아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착하기를 교회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이 전도자의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성경 말씀에 딱 들어맞아요. 복음 전파보다 세상에서 귀한 일은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마스크 넘어 이 눈빛으로 더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한번 고백해 보실래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예. 여러분, 명품 신발 신은 발보다 전도자의 발이 고무신 신어도 진짜 명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요. 제자는 전도자인데 전도자 여러분 왜 그렇게 수고하세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기꺼이 살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아기를 뱃속에 가진 엄마는 열 달 동안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둘입니다. 뱃속에 품은 아기를 생각해서 먹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달라지게 되죠. 어찌 보면 엄마는 아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기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도 이와 같아요. 잃어버린 한 영혼, 태신자. 그 사람이 나에게는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VIP라고 하잖아요. VIP, 그렇죠? 주님께서 복음 들고 가라고 보내신 대상자니까요. 그래서 영적 부모는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내 삶을 헌신합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락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대화하고 식사도 하고 목장과 교회로 초청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인간적인 이득을 보려는 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렇게 순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간관계에서? 사람은 언제나 내 이득을 따지면서 살아가잖아요. 치열한 경쟁과 생존이 벌어지는 전쟁터와 같다고 사람들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영적 부모가 되기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진정한 섬김의 삶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과 그의 영원의 시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니까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 영혼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완전히 행선지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다른 자격 기준 전혀 없잖아요. 예수님 만난 인생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인생이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중에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순종해야 마땅한 본분이죠. 전도만큼 분명히 보여주는 게 없어요. 속에서부터 변화된 성도의 삶이에요. 목적과 방향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BC 뭡니까? 주님 만나기 이전 인생의 BC에는 인정받고 대접받기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인생의 AD,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 인생의 AD는 다르게 살아가요. 주님 뒤따라 나를 내어주고 섬기기 위해, 종이 되기 위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졌다면 내 인생도 인생의 BC와 AD로 나눠지는데, 인생의 BC에는 섬김을 받으려 살았다면 인생의 AD에는 섬기기 위해 산다는 거죠. 그 최고봉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려면 많은 수고가 필요해요. 그런데 대상자보다 전도자가 먼저 큰 유익을 누려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해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열정을 드려요. 무엇보다 이렇게 섬기고 전도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전도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나의 설득이 아니에요. 나의 선물이 아니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결국 소비자 고객의 삶을 접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하는 전도자가 누리는 영적인 유익은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지역에 몇 태신자가 있어요. 몇 년 살다 보니까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모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 가게만 가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눈도장 찍을 수 있으니까. 한 분은 주일 2부 시간에 시간 되면 오실 수 있는데 예약 손님이 있으면 못 오신대요. 원래 가정이 불교 배경인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열리시는 것 같아요. 지난 작년 초청 주일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예약 손님이 있어서 못 오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접촉하고 올해도 또 연락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에게도 어떤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10번 초청주일에 오셨는데 결국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고 교회에 나오시게 되더라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젊은 부부이신데 꾸준히 가게를 갔어요. 그 가게를. 작년 가을에 제가 한 1년 이상 그 가게를 간 이후에 성도교회 목사입니다라는 걸 밝혔고 저희 교회 소개 브로셔도 드렸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바쁜데도 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여러분, 이런 그 접촉점이 되는 이 전도 질문이 있거든요. 책 제목도 있어요. 일요일엔 뭐 하세요? 물었더니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려고 가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셋이 있는데 다 어려요. 예배 시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더 의사타진을 해보려고요. 제가 할 일은 뭐 이분 직업이 식당이니까 어렵지 않겠는가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맡기는 거죠. 그 전도는 성령님께 맡기고 하면 할수록 쉬워요. 하면 쉬워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 참 좋아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서로서로에게 그런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중에 서로 다 힘드니까 서로에게 그런 따뜻한 따뜻한 위로가 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소개하는 것도 보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인생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보다 더 보람되고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어요. 본업으로, 부업이 아니에요. 주업입니다. 시간, 물질, 마음, 모든 노력을 다 쏟아요. 자신을 내어주고 섬기는 삶, 바로 전도자의 길입니다. 소비자 고객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결단이에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드림의 성도님들, 그리고 수성로의 남전도의 모든 분들, 나의 호흡 다 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주 예수님을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한 명에게라도 더 증거하고 보여주고 소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절망의 시대라고 하는 이때에 소망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들,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